신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절 23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도 내 심령을 채우는 참된 귀한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로서 빌립보서를 다 마치게 됩니다. 네, 오늘 마지막에 그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빌립보서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구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이 있을지어다.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을 이와 같은 한 구절로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그 말을 그냥 인사말 정도로 여기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겁니다. 사실 그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시작 그 성경의 그 처음과 마지막이 항상 어떤 은혜나 평강이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이 바울 서신을 시작하면서 어떤 은혜를 말하고 또 마치면서 은혜를 말하는 이것은 그냥 편지를 쓰니까 인사치레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인데 성경에 그저 인사치레로 별 뜻도 없이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 당사자도 그냥 인사로 한마디 던졌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야 뭐 어떤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별 생각 없이 입에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만큼은 그렇지를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 역시도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인사로 끝내는 그러한 구절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마음을 이 한 구절, 마지막 한 구절에 그대로 담아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 짧은 문장에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에 대한 바울의 그 마음에 전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거의 모든 서신이 다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은혜로 맞춰지고 있어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해가지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로 끝내고 있는 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하고 빌레몬서 이 두 개를 보면은 그 마지막이 오늘 본문과 똑같이 심령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로 또 끝나고 있거든요. 이처럼 거의 모든 서신들이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고 있는데,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인사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소망, 바울의 그 소원이 어떤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또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편지를 마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사도 바울의 신자에게 은혜가 있는 이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우리들은 신자에게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을 여기면서도 정작 이 문제를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신자에게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건 뭐 그렇게 당연한 말이 아니냐, 그렇게 인정할 거예요. 사실 그 신자에게 은혜가 없다면은 그건 신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가 없는 신자는 생각해 볼 수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은혜 있는 신자로 살아가려고 힘쓰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가 있는 신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을 해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심령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이 우리 마음에 좀 은혜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냐 그런 의문이 또 들 수가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달라 은혜를 달라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은혜를 달라 이 말을 좀 따져본다면 지금 나에게 은혜가 없는데 나에게 은혜를 달라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사실 그런 식으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또 많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 기쁨도 없고 또 사는 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만 가득 차 있고 뭐 찬송을 불러도 마음이 와닿는 것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나고 또 성경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을 때 그야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 이제 본인 스스로도 무척 답답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이 이제 그런 상태인 건 쉽게 말해 뭐 이제 보통 사람들이 뭐 메마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메마른 마음의 상태일 때에 이건 내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이제 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은혜가 있다면은 그래 우리 내 마음 은혜가 있다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막 기쁘야 될 것이고 기도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느냐.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걸 보니까 내 마음에는 은혜가 없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나 그럼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과연 은혜가 없는 신자가 있을 수가 있냐 없냐 그 말입니다. 은혜가 없는 신자가 있을 수가 있는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다 하면 아예 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자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건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인 증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은혜가 없는 신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나에게 적게 들어와가지고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은혜가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건 사실인데 은혜가 남들보다 뭔가 부족해가지고 내 마음 상태가 그럴 것인가.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게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양을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양이 없는 것처럼 은혜에도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어떻습니까? 성령도 뭐 내게 성령이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 이럴 수가 있냐 말이죠. 그것이 말이 안 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는 그 어떤 것도 양적인 것으로 존재하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인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은혜에도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이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양적인 것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라면은 왜 모든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똑같지가 않느냐? 왜 모든 신자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게 똑같지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또 있을 수가 있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나 우리나 믿음이나 은혜가 동일하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 보여져야 마땅한 것이고 바울에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동일한 믿음이고 동일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바울과 우리의 삶은 차이가 있거든요. 분명히 믿음과 은혜는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 삶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사실 바울에게는 우리보다 나은 게 있습니다. 뛰어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보다 믿음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와 다른 것, 사도 바울이 우리와 뛰어난 것은 믿음에 순종하고 주어진 은혜로 다스림받고 살아가는 은혜에 복종하는 것, 이게 우리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안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에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은혜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믿음으로 안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가, 이걸 몰라가지고 예수님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오직 들어봤습니까? 오직 공부했습니까? 다 알잖아요. 은혜가 뭐고 믿음이 뭐고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뭐다, 말씀을 통해 아는데 알면서도 안 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뛰어난 것은 믿음에 순종하고 주어진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이 뛰어나고 우리보다 나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잘 알고 있는데도 아는 것에 복종하지 않고 항상 내 편한 것과 내 이익된 걸 쫓아 행동할 뿐입니다.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다른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 TV 보니까 무슨 뭐 양심 무슨 프로인데 거기에 뭐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그걸 찍어가지고 방영하더라고요. 6교가 뻔히 있는데 6교 밑으로 지나간단 말입니다. 무단횡단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붙들어가지고 무단횡단이 잘못된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안다는 것이죠.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그렇게 육교로 지나가면 내가 힘드니까 이렇게 무단횡단합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지만은 거기에서 다른 모습이 나오는 어떤 사람은 내가 힘들어도 안 되는 것은 안 한다는 이런 삶으로 나갈 때 결국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걸 하면서도 일단 이것이랍게 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게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아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안 했단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가 알았고 그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아는데도 안 해요. 왜? 그렇게 하면은 내가 피곤해지고 나한테 손해가 온다, 그게 있기 때문에 내 편한 길로 가다 보니까 아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 본성을 따라가는 모습밖에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뭔가 사도바 우리보다 믿음이 큰 것 같고 나는 작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오지만 사실상은 동일한 믿음입니다. 차이라면은 순종의 차이다, 복종의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린 예수를 알아도 아는 것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께 맡기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저 막연하게 하늘에서 내 마음에 은혜를 많이 넣어주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달라 기도하고 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겠지 이렇게 끝나버리는 그게 아니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실된 마음이라면, 진심으로 은혜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라면은 기도한 후에도 은혜가 뭔가 주님의 은혜에 관심을 가지는 자로 살아가는 게 옳다, 그 말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그걸 사도들을 통해 배우면서 내가 실제 그러한 삶이 되기를 힘쓰고 또 힘써지는 것이 그게 옳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진심으로 은혜를 소원하고 은혜를 사모한 신장의 모습이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심령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신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푹 집어넣어주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하고 빌립보서를 마치고 있는가? 먼저 은혜가 뭔가 생각해 보십시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은혜라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을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믿음을 만들어내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어서 나로 하여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믿음을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것 모두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만큼 누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그 말이 말로 끝나질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말로 끝나지를 말아라. 신자라면 누구나 다 은혜라 말을 합니다.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은 열심히 하고 살아가죠. 근데 우리 속을 파헤쳐 본다면은 은혜라는 말이 말로 끝나버리거나 아니면 단지 난 이처럼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난 그런 믿음의 신자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남발하는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겸손을 이건 나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걸 나는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내 겸손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그저 입에 붙은 말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울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걸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관되고 있구나.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지탱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도 성경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인간의 공로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 삼아가지고 증거하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기준된 말씀이 아니라면 그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예수께로 인한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말은 결국 교회에서는 전파하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그러한 말이 교회에 전파되는 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은 그 시작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려지는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은혜라는 이 말은 죄인된 우리에게는 굉장한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해서 고통을 받아야 될 운명이었던 인간에게 있어서 은혜, 은혜라는 이 말은 굉장히 좋은 소리입니다. 아주 기쁜 소리죠. 사막에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 그 사람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돈 버는 비결도 아니고 어디 가면 금덩어리 있다 그런 말도 아닐 거예요. 그러한 말은 지금 물이 없어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은 사람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여기 물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물 줄게 그런 말이죠. 가장 필요한 물이란 말입니다. 물이 그 사람 생명이죠. 물 한 모금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죄인에게 있어 가장 반가운 말이 뭐겠습니까? 죄를 범함으로써 사형선고를 받았고 영원한 멸망에 빠져야 될 운명에 처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우리의 가장 반가운 것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은혜입니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마. 그런 하나님의 그 소리, 그 은혜가 가장 반가운 게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걸 안다면 날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는 무엇보다 큰 은혜다. 그걸 따라올 은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망을 우습게 한다는 겁니다. 지옥도 우습게 알고 멸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습게 알아요. 뭐 눈 하나 깜짝하지를 않습니다. 육신의 목숨은 귀하게 여길 줄 알면서도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 은행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 죄에 대한 심각한 마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 이게 없으면서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 그건 말뿐이고 내가 사형을 받아야 될 악한 자로 여기질 않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사형에 해당된 죄를 짓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장 후반부를 읽어보세요. 여기 앉은 사람 중에 누구 하나 그 사형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각한 그러한 것도 사형이다, 사형이다 이렇게 말해요. 시기라는 거, 우리에게 다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기나 질투 이런 것을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그 시기하는 걸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수시로 보여진 분쟁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우리들은 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데 성경은 사형에 해당한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한 사람을 두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내고 그를 비판하고 막 그를 흠잡는 이러한 것도 우린 재미로만 하고 있는데 성경은 사형에 해당한 죄다 그렇게 말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도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법은 그러한 것은 별것 아니게 여겨버립니다. 부모 거역한다고 잡아다가 감옥 집어넣는 그게 세상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둑질한다거나 사람을 죽인다거나 그러면 잡아다 감옥 집어넣지만은 그것도 뭐 사람을 죽이지 않은 이상에는 도둑질하고 몇 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잖아요. 좀 가볍다 그 말이죠.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벼운 죄라는 게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나는 이건 뭐 괜찮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형으로 성공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말씀 보면은 그 누구도 사형에 해당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조금 고생하다 풀려날 그런 죄 이런 건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은 내 자신을 그렇게 여기질 않고 살아간다는 것. 나에 대해 그런 심각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나의 그 사형에 해당한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 은혜의 소리가 별 그런 기쁜 말로 남지를 아니하는 것.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의 모습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착한 행위를 해도 알고 나는 좀 괜찮은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 가지는 거예요. 그러한 판단 자체가 남과 나를 구분하는 그런 판단 자체가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그런 신자에게는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의 말씀은 굉장히 반가운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기는커녕 전방대로 멸망을 받을 것밖에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너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은혜가 날마다 너희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으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우리가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너희 심령을 붙들어 주기를 원한다 이런 뜻에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 심령에 뭔가 은혜에 대해서 깊은 감심을 일으키는 그런 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니 구속의 은총이 하는 이런 말들이 절대 여러분의 관심 밖의 말로 들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된 죄를 진 우리들에게 아주 반가운 그런 말로 제발 들렸으면 하는 그게 제 심정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거라고 말입니다. 이게 바울이 너희 심령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냥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령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은혜로 다스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정신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을 두고 너희들 심령에 내 속에 내 마음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은혜가 있어가지고 항상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의 심정이라 그 말입니다.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하고 그렇지 않는 것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나보다 못해 보인 사람이 있다 했을 때에 은혜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을 무시하지를 않습니다. 왜? 내 속에 은혜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무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알 거란 말이죠. 자동적으로 무시가 안 나와죠. 나와 동일한 형제로 여기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게 사형에 해당된 죄인의 나를 살리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게 내 심령에 살아있는데 누군가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심령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심령에 있지 아니하고 머리에만 있는 그러한 사람은 은혜의 정신을 살아간 삶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은혜라고 하는 건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것이고 사형을 받아야 될 자에게 주어진 용서의 은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남을 무시하지 않게 됐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렵지가 않다. 항상 이러한 고백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아니고 내 심령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그렇게 밀어붙인다 그 말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내가 죽고 사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로 다스림받고 살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은혜의 분량이 아니다. 단지 은혜의 다스림에 대한 복종의 차이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울과 뭔가 바울보다 못한 그런 삶이라면 나는 은혜에 복종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다른 삶이 보여지게 된 것이다. 그걸 스스로 좀 생각하고 인정할 수가 있어져야 돼.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신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신자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복종하며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중단되지 아니한 복종,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심령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로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주님에 대해서 한결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알 것 같이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자기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목적이었는데 우리 뭡니까? 우리는 죽는 건 싫다는 거죠. 죽는 건 싫고 내 몸도 내가 존귀하게 되는 쪽으로 되어지는 것 항상 이걸 원하고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존귀하게 되어질 때에 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 하기를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와 우리가 말한 은혜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은혜가 뭐냐면은 죽어야 될 자기를 살린 은총이고 사랑과 긍휼이 은혜입니다. 멸망받아야 될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바울에게는 너무 큰 은혜였기 때문에 그런 바울에게서 그 삶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밖에 없단 말이죠. 바울은 오히려 죽는 걸 더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죽는 게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게 좋다 이렇게 말했다 그 말입니다. 바울에게는 내가 잘 되고 내가 존귀하게 된 은혜 이건 아예 없었습니다. 오직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되는 것 이런 은혜만 있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나에게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잘 되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만이 내가 세상에 살아 이유다 이렇게 여긴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한 은혜를 말을 하면서도 은혜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 말입니다. 나를 살려준 예수님을 존귀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게 내 전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구원한 은혜고 또 하나는 나를 잘되게 해가지고 내 유실 존귀하게 해주는 은혜 이렇게 두 가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후자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뭡니까? 속마음은 모두가 다 나를 존귀하게 해달라 나를 잘되게 해달라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런 의미에서 은혜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우리가 다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바울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없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존귀하게는 그런 은혜에게는 바울에게는 존재하지를 아니했다. 오직 바울에게는 자기를 살려준 주님의 은혜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바울의 전부였다는 것. 이걸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속 심령 깊숙이 좀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를 알았기에 주님을 알았기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삶 그게 바울의 삶이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같고 은혜를 아는 것도 같은데 지금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존귀함 받아야 된다 이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도 존귀하게 해달라 이런 때를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멀어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 은혜라고 하는 건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존귀하게 해주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을 존귀하게 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를 그러한 신자로 만들어가는 게 은혜란 얘기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이게 은혜가 있는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아이가 공부 잘하고 잘 되는 것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부 못하고 말씀 배운다면 그건 하나님 은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런 얘 될 수 있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아이들을 공부 잘하고 뛰어난 인물로 만들어가는 이게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을 예수를 믿는 자로 붙들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들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내 자식이 있기를 원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부모의 심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정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 심정에 있을 때 그 은혜가 우리 행동과 삶을 다스릴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할 것이고 형제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게 할 것이고 형제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행동하게 할 것입니다. 은혜 아래서 이러한 모습이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게 신자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동하셨고 그걸 우리가 알고 감사하기 때문에 나 또한 그런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가지고 주님과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 이게 심령에 은혜가 있는 신자의 삶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에 힘쓰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해달라 기도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잘하죠.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 헌신하게 해달라 기도는 잘하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그 기도한 바를 따라 살기를 힘쓰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기도한 것은 내가 할 다 했고 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실 일이 생각하는 거. 이게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한 것까지만 내 할 일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건 아니란 것입니다. 자꾸 기도한 것까지 내 할 일이 생각하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해달라 기도해놓고는 돌아서면 열심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버리는 것이죠. 진심으로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진짜 내가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진심의 마음 가지고 기도했다면 기도 후에도 돌아서서도 주를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살기를 힘쓰는 것 이게 옳지 않겠습니까? 이게 은혜 있는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달라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베푼 은혜를 따라 살기를 힘쓰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께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은혜로 인한 기쁨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베풀어진 주님의 은혜는 절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충만히 채워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어줄 것이고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믿음으로 굳게 서게 만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령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라.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은혜에 굳게 세우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흠 없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 깊이 있어서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힘든 삶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의 삶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0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말하되 은혜를 잊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을 말하면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크다 이렇게 노래하듯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진심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너무나 기쁜 그런 말로 들려지는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뭔가 너무나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죄를 말하면서도 죄의 심각성을 잊고 살았고 내가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참으로 사형에 처하진 그게 내 운명이었음을 돌아보지를 아니하고 그저 가볍게 스쳐가듯 생각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저희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였기에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크신 참으로 귀한 은혜로 남아있지를 아니했습니다. 은혜를 말하되 은혜를 따라 살려고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는 바대로 복종치를 아니했습니다. 오직 내 편한 것, 내 이익된 걸 따라서 쫓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종키를 원하기보다도 내 본성에 복종하면서 오직 내가 존귀하게 되는 걸 위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심령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돌아보면서 우리와 이 바울의 그 심정에 따라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서 진심으로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지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 살아가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왜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남겨지고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서 참으로 기뻐할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참으로 진심으로 기쁨으로 나와질 수 있는 우리의 성도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